할렐루야. 고난 주간 성금일 주의 만찬 참여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벽에 피곤한 일정 가운데도 자리를 지키시고 또 오늘 평일에 또 쉬고 싶으신 저녁에도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사랑을 함께 노래하고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마음껏 반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결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주의 보혈에 감사하며 그 보혈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2절입니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다시 볼 때 그대는 영접할 내 복이 있는가. 그대 복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간
4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곳 십자가에 빌었어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나.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씻기어 있는가.
예, 주님, 내가 오늘도 그 보혈 앞에 그 사랑 앞에서 다시 한번 나를 조명하며 주님의 보혈을 더 의지하고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감사의 박수 불러드립니다. 아멘.
예.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약할 때가 남 대신에
약할 때가 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아침에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내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나를 바라보시는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해보겠습니다. 나는 보았네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신 흘리신 용서의
고백해 보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을 힘입어 다시 한번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시간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오늘 저녁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먼저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참된 이유를 찾게 해주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받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귀한 하나님의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난중한 성금요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나님과 우리 모두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고통의 절규를 마주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한량없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그 십자가 사랑을 멀리 떠나 주님과 관련 없이 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회개의 절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주의 긍휼을 겸손히 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최성은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주사랑 찬양대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는 지구촌 공동체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한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생명을 주시며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잠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주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금요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의 긍휼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겨지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긍휼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6일 동안 종료주일부터 저희들이 특별 새벽재단을 통하여서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저희들이 기념하며 이렇게 성금요일 또 주의 만찬과 또 예배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또 감사하고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세대들이 함께 참여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갓난아이부터 또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이른 새벽 시간에 잠을 줄이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작은 몸짓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기쁘게 흠양받으시는 그런 모든 예배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이 말씀 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주의 만찬을 하고 서로를 위해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놀라운 한방울의 역사를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능력이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겸손함이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사랑 찬양대의 귀한 찬양과 또 여러분의 귀한 예배 또 6일 동안 귀한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영광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또 일주일 동안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신 여러분들이 있죠. 그분들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우리 새벽부터 또 아이들 교육부서 제가 물어보니까는 미취학 어린이 중고등학생까지 특세를 완주하면 상을 준다고 합니다. 청년들은 없대요. 청년들은 각자 나가서 서로 목장별로 밥을 먹고 어른들도 상은 완주하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과 또 특세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 격려의 박수로 기도합니다. 우리 수지와 분당과 또 각 처소에서 또 부속실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 드시는 모든 분들 너무 환영하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수지에서 분당으로 우리 축복할까요? 분당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분당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주의 만찬을 준비하시는 우리 성찬 위원분들 하얀 옷을 입고 계신데 뭐 우리 찬양대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뵈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앞에 딱 하얀 옷을 입으시고 갑자기 주님 오실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너무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고 해도 당황하지 않는 그런 이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께서 6시간의 고통 끝에, 어떤 사람들은 역사학자들이 기록하기를 3일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틀 가기도 하고 하루 가기도 하고. 근데 주님께서 6시간을 고통하신 다음에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그만큼 이미 몸이 많이 쇠진해 계신, 밤새도록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도, 혀를 차던 사람들도, 에이 그냥 소문이었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인가 메시아인가, 그리고 다 돌아간 그때 그동안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밤에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주님 앞에 질문했던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믿음의 의익이 투합한 아리마떼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난 3년간의 행적을 보았습니다. 저분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일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가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마침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 시간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화되는 과정을 보았죠. 근데 그들은 자신들의 신분 때문에,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용기 있게 열두 제자처럼 혹은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간 지금 이 시점에 그동안 용기가 없었던, 숨어 있었던 이 제자 두 명이 용기를 내서 빌라도에게 찾아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빌라도 앞에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이건 자신들이 이제 드러난다라는 거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데 필요한 값비싼 향유와 향품, 물품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떼 사람 요셉은 아무도 쓰지 않은 그 무덤, 이 무덤은 대대로 가족들 뭐 몇 대 조상이 같이 쓰는 그런 동굴 무덤인데요. 아무도 쓰지 않는 이 새 무덤을 자신의 소유주에 준비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신앙도 참 예수님 말씀처럼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생각나는 금요일입니다. 평소에 나타나지 않았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아름답게 장사 지낸 사람들로 역사 속에 기록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고요합니다.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이벤트가 없어지니까, 장안의 화제거리 중심인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지금 무덤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군병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이 지나서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안식일이죠. 금요일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폭풍과 같은 하루였는데 토요일은 고요합니다. 유월절 절기지만 실은 무엇인가 분위기가 굉장히 침체된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토요일에 부활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습니까? 예수님은 토요일에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안식일인 토요일을 건너뛰시고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 제 7일 다음인 제 1일, 유대인의 1일이었던 그날 부활을 하십니다. 부활주일의 그 의미를 좀 더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토요일을 이제 우리를 위해서 남겨두신 듯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 놀랍고 엄청난 이 사건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토요일, 이제 주님이 죽으신 다음 날 우리 무엇을 묵상해야 할까요?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못지않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교회를 핍박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바로 사울이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름 열심히 살았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잔멸하는,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반대로 향하는 삶을 열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둘 심산으로, 원정 핍박이죠.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거기까지 가는 와중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도가 되어서 누구보다도 기독교와 교회를 변호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건 완전한 변화죠. 정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이 이 사울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성경은 과거의 히브리식 이름이었던 사울의 이름을 그가 원래 갖고 있었던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표기를 합니다. 이 두 이름을 다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분기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은 사울에서 바울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식 헬라식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알려진 세계를 3차에 걸쳐서 여행을 하며, 로마까지 포함하면 4차죠. 교회를 세우고 당시 최초로 가장 많은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기독교의 최고의 변증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의 거의 절반을 기록했다라는 거,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의 십자가의 핵심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완전히 변화된 사도 바울의 신앙의 핵심 고백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잠시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우리 봉독해 보십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바울의 신앙 고백을, 바울이 하는 신앙 고백의 엑기스잖아요. 그래서 이 고백을 반대로 우리 삶의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의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일 모레 부활절을 맞기 전에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밤부터 그리고 토요일 밤까지의 묵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여러분이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시건, 저처럼 나중에 교회 다니시다가 예수님을 믿었건, 저희 아내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 믿는 것을 간증해 보라고 하면 얼버무리거나 입을 닫아버리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계속해서 목회하는 동안 쉬지 않고 세 가족 반을 저희 아내와 함께 때로는 5주, 10주씩 그렇게 인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할 수 없는 사실 앞에,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뜨겁게 찬양을 하기도 하고 청산 뉴스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기도 하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냐고 물어보면 종종 머리를 긁으면서 겸연쩍어합니다. 이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것이 부끄러운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현대인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나는 죽었는가? 그러면 무엇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다 살아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영상으로 설교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정도는 다 알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믿지는 않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정도는 알고 있죠.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실을 굳게 믿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만의 사건으로 인식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사건으로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실은 바울은 이 고백을 할 때 육신적으로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이 말한 그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같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5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옛날 성경에 그 정과 욕심을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NIV 영어 성경의 한국말 성경의 육체를 죄를 가진 번성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냥 우리의 이 육신이 아니라 이 껍데기가 아니라 죄를 가진 본성, 그게 육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열정과 욕망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삶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신의 삶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 죄를 탐닉하는 마음들, 죄를 즐기는 마음들, 그러다가 이제는 주객이 전도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그런 과거의 삶들이, 옛사람의 모습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에 다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에게 종노릇하여 죄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삶과 이게 다른 거죠. 죄의 유혹, 죄가 유혹하고 다스리려고 하지만 죄와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 삶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나라가 35년 동안 일제제국주의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거죠. 근데 그 안에는 여러 부류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한 부류는 그 빼앗긴 것을 인정하고 그 상황과 타협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 끊임없이 일제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굴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나라와 민족임을 믿고 독립을 위해서 싸워나갔던 독립군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았던 그런 두 부류가 존재했습니다. 죄에게 아부하고 죄를 즐기는 옛 성품에서 사는 나와 죄를 미워하고 죄의 유혹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새로운 성품의 나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죄 짓는 거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 어떠함도 다 아신다니까요. 오늘 예수님 믿어도 다음 주 죄를 짓는 삶을 사는 우리를 다 아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것에 대해서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나의 근본적인 옛 성품과 모든 죄악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게 침례의 의미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물속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면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은 죄와 싸워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제는 우리 자신에서 외치는 육신의 탐욕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반대된다는 이야기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8절 말씀이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완전하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거룩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더 이상 죄를 탐닉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처럼 여기고 죄를 미워하는 삶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삶 가운데서 간단하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죄를 미워하는지. 여러분 여전히 죄 짓지 않습니까? 실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은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내가 정말 속사람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여전히 짓고 허물 가운데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내가 이 죄를 다시는 짓고 싶지 않은 그 마음, 이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인데 죄를 계속해서 탐닉하고 이게 즐겁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건 구원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린 예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지를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원은 불분명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 자체가 불분명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이죠. 근데 죽어봐야 알죠 라고 답변을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살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나 사랑해? 살아봐야 알지 라고 여전히 40년 살았는데 이야기를 한다면, 죽어봐야 알지 라고 이야기한다면,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해봐야 알지, 상담받아봐야 알지 라고 이야기하면 무엇 때문에 이제까지 산 것이란 이야기입니까?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 구원을 확증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너에게 없다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죄를 미워하는 삶. 여전히 실수가 있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죄를 미워하고 죄와 대항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과거에는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슬퍼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슬퍼하시겠지. 기뻐하시지 않겠지. 이건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죄를 보는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똑같이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것처럼 죄를 바라보는 자세도 다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돌아가신 거룩한 금요일 이 밤에 십자가 앞에서 해야 하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해야 하는 질문은 그럼 두 번째는 내 안에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불교나 힌두교 같은 종교의 공통점이 뭐냐면 비움을 강조하는 거죠. 비움, 비워야 한다. 묵상을 통해서 비운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이나 죄악이나 정욕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비우는 것을 통해서 해탈이라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 그래서 평안을 추구하는 것. 반면에 기독교는 비움과 채움이 동시에 일어나는 진리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지만 모든 현상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고백은 이렇습니다.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제가 설교하는 것에 반박을 하시려면 성경과 싸우셔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첫째는 십자가 앞에서 나의 옛성품, 죄의 성품, 정욕과 욕망을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들도 많이 시도하는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싸움이 평생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에 대한 고민을 로마서에서 다뤘죠. 로마서 7장에서 6장에서 다뤘습니다. 그런데 선언은 그렇게 하고 죄와 탐욕을 멀리하는 경험을 어느 정도 했어도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꼬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프면 살아있는 겁니다.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죽어있는 거죠. 아이들이 아플 정도로 꼬집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육신의 몸이 아픔을 느낄 정도로 살아있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이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게 내 안에 자아를 건드리면 우리 안에서 욱하는 게 올라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이 표현은 자아에 관한 표현입니다. 죄의 가장 큰 문제는 내 안에 건강하지 않은 자아와 가장 큰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으면 그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죄의 문제와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자기 속에 죽지 않은 옛 성품의 자아들을 사도 바울은 발견하고 괴로워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내 믿음은 이게 아닌데 왜 자꾸 내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을까? 오호라, 곤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에 자아는 잘못된 자기 고집과 삐뚤어진 자기 사랑으로 발전합니다. 이것은 종종 은밀한 교만과 비교의식으로 나타납니다. 여전히 내가 중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다툼들, 뭐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뭐 이런 문제들의 핵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판단이 줄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다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일하다가 다 모두 상처받았다고 하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찾아오는 사람은 제가 목회 생활 30년 가까이 목회를 했어도 너무 드뭅니다. 찾아오신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힘든 걸까요? 바로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삐뚤어진 자존심, 건강하지 않은 자아사랑, 이 자아의 문제입니다. 어떤 은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자신이 평생 목회하면서 자신의 집을 팔아서 바친 교인도 보았고 자기 땅을 팔아서 바친 교인도 보았는데 자기 성질 뽑아서 바친 교인은 한 사람도 못 봤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질투심에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셨습니다. 근데 가인은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안색이 심히 변했습니다. 머리를 쳐들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가인은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보고 직통으로 대화를 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형제를 죽이는 극악무도한 살인죄를 저질렀는데도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자아가 튀어나온 것입니다. 대단하죠, 인간의 자아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악에 물든 이 자아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라고 제 이야기입니다. 자랑은 하지만 매 순간 자기 성질 하나 죽이지 못하면 그 예수님 헛거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뭘로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건 내가 복음인지 성경은 그런 가르침을 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바울은 누가 물어보면 자신은 십자가와 거기에 돌아가신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라고 자신의 신앙의 고백과 목회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신앙생활할수록 두 가지 뚜렷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분명합니다. 자신의 옛 자아는 점점 죽어가고 예수님께서는 점점 살아나가시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죽이면 죽일수록 그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종교도 기독교와 같은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나는 탐욕에 대하여 죽고, 나는 미움에 대하여 죽고, 나는 정욕에 대하여 죽고,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사시고, 나는 망해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셔야 하겠고. 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성금요일을 맞이하면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비결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비움과 묵상으로 죄에 물든 자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럴듯해 보이고 한순간은 뭔가 평안이 찾아오는 듯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물든 인간의 자아는 그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이 내 삶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손님으로서만 살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늘 자신의 삶 가운데 필요로 할 때만 모시고 내가 좀 짜증스럽거나 피곤하면 돌려보내드리고 급하면 도움을 요청하고 불편하면 슬그머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예수님을 늘 손님으로 취급하는 삶에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삶에 모셔드린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복음도 확실하고 복음을 받은 자도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십자가 앞에서의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면 나는 망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의 갈등이 있습니다. 나 계속해서 나는 죽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도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 이거 못해.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인데 나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난의 문제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난의 문제가 다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동시에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괴로운 것은 죄의 문제와 연관이 많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고통이 잉태했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툼과 시기, 염려와 근심, 불안의 문제들 상당 부분 깨어지지 않은 불완전한 나의 옛자와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욕과 탐욕의 문제도 죄에 물든 자아의 문제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의미는 바로 나를 괴롭히는 이러한 옛자아, 죄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난 6일 동안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는다고 했는데요. 나는 없어지는 것 같은데 나는 망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이제까지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자녀들도 이해할 수 있는 고백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고백입니다. 아직 내가 살아서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살아가야 할 단 하나의 이유를 찾는다면 나를 사랑하셔서.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나의 못난 자아와 성품을 제거하시고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오랫동안 묵상하고 또 사도바울처럼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해보고 저도 나름대로 묵상해서 얻은 결론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의 구절로 취하셔서 십자가의 세 가지 질문을 해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묵상을 해보시는 겁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망이 아니었습니다. 한껏 기쁨에 차 있습니다. 나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쁨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승리에 차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힘차게 살아갈 이유는 이제 자기 안에 새로운 생명이 거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나의 그 온전한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진정한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 옛사람입니다. 죽은 것은 나의 과거고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shame culture, 이 수치의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의 문제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의 이 체면의 문제를 신경 쓰는 거. 아직 예수님을 삶 가운데 완전히 초청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전도하다가 거의 다 됐는데, 여러분 밥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거의 다 됐는데, 뜸들이고 있는데,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제가 질문했는데 이 형제를 뜸들이기 위해서 몇 개월을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 무릎 꿇기 싫습니다. 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싫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형제님? 저를 목사라고 안 부르고 형님이라고 불렀던 청년이었는데요, 결혼한.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 아는데, 목사님 얘기하신 거 다 알고 말씀도 이제 알겠는데 제 자존심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자아는 그렇습니다. 그게 저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존심을 부리셨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 죽는 거 아깝다고 자존심을 부리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무릎 꿇는 기도, 콧물, 눈물 다 쏟으면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이게 내 자아가 망가지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옛 모습을 제거하는 아름다운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위치도 버리신 사건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까? 망하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신을 내려놓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보란듯이 이 온 우주 가운데 높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보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보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했던 헌신과 희생과 주님에 대한 그 믿음,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삶에도 똑같이 나타난 축복입니다. 고린도서 4장에서 사도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다음 구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번에 부활주일쯤에 또 성탄절에 저희들이 침례식을 하잖아요. 이번에 100명 가까운 분들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신 분들이 꼭 이 침례를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어떤 분들은 이런 옷이 아니라 이런 옷을 입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내 몸이 망가지고 헤어스타일이 망가지고 불편함, 이런 것 때문에 침례를 좀 꺼리끼시는 분들도 제 목회할 때 있었습니다. 일생에 단 한 번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놀라운 고백.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지만 로마서 6장은 그 침례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이십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믿음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상황이 어떠함을 떠나서 여러분은 여전히 왕의 자녀들이십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상황이 변한다고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켈 호모라는 이 사람을 보라 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그렸는데요. 이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은 프랜시스 하비거라는 여인이 이것을 보고 이런 가사를 묵상하며 지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날 위해 무엇 주느냐.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날 위해 무엇 주느냐. 십자가 앞에서의 주님의 질문이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엄청난 고난과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십자가에서 겪으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으시고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서의 세 가지 질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께서 이제 진정으로 살아계시는가?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가? 나는 이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야 하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 이 질문 앞에 사도바울과 같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의 만찬을 준비하시면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내 죄
세상에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여 내 몸을 희생했건만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도전을 주실 때 우리 마음에 이 주의 만찬을 참여하면서 우리의 속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앞에 조용히 침묵 속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기도로 나아가십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주셨던 너무나도 귀한 이 주의 거룩한 만찬을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눕니다. 이 놀라운 거룩한 예식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와 또 용서함과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만찬은 몇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너무 좋은 묵상의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이제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 그 주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가신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그 나라를 위해서 돌아오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죠. 전하는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진행하는 이 성금요일 주의 만찬,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구촌교회 공동체로서, 그 위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공동체로서, 우리 또 영상으로 함께 가정에서 준비한 빵과 포도주로 거룩한 예식에 우리 함께 참여하십니다. 우리 내 주의 보혈은, 우리 1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십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떡을 집으셨습니다. 그리고 축사하시고 이렇게 떼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 떡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공동체로서 함께 나누어 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함께 받겠습니다. 떡을 받으시면 기다리셨다가 우리 다 함께 공동체로서 함께 들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함께 묵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약하고 추해도 주께 주함을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다 받으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십니다. 성찬 위원들도 우리 떡을 손에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우리 공동체로서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잔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흘리신 언약의 피, 그 보혈의 피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 잔을 공동체로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잔을 받으셨다가 기다리시고 우리 모두가 받으신 후에 함께 공동체로서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하십니다.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다 받으실 때까지 함께 계속해서 묵상 기도하십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성찬위원들도 이제 다 같이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잔을 우리 공동체로서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드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 같이 부족한 백성들이고 죄인들이지만 주님의 거룩한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임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입니다. 이 주의 만찬,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됨의 가장 큰 특징 그리고 축복, 하나님 이것을 늘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그 놀라운 주님의 그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우리의 삶에도 새 사람이 늘 기쁨 가운데 주의 성령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의 보혈을 흘림일세.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우리 함께 고백하십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교라.
험한 십자가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열시 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흘리도다. 귀한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미리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부활절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우리 1부는 마치고요.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이러한 계속된 특별 새벽 기도 그리고 주의 만찬을 거쳐서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치유 기도 또 하늘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기다리신 분들도 있고 혹시 가셔야 되는 분들은 자유롭게 가셔도 좋습니다. 함께 남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보며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십자가에서 그 주님께서 부르시는 질문에 주님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멘입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놀랍고 위대한 믿음의 고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